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한일 3국 국방장관은 30일 연쇄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조 체제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만나 민감한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3국 장관들은 회담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2005년 6자 회담 공동성명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3국이 작년 말 대북 정보 공유를 위해 체결한 정보 공유 약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가진 회담에서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최근 잠수함 탄도미사일 수중 사출 시험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 행위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미한 동맹은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지속 발전시키면서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맹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이날 오산 공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이 배달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군 당국이 탄저균 배달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한국과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고 관련자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주 남부 도시인 세르프오프에 러시아 최초의 북한 문화원이 개설됐다고 스푸트니크 방송이 30일 보도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문화원에는 주로 러시아어와 영어로 북한에서 출판된 책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저서와 담화, 전설, 동화, 소설뿐 아니라 사진 앨범과 비디오, 멀티미디어 자료 등이 비치돼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올해를 친선의 해로 선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30일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날 수도 도쿄에서 874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진원의 깊이가 600km 정도로 매우 깊어 쓰나미 발생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도쿄 등 일본 전역에서 감지됐습니다. 하지만 진원지가 깊어 여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일본의 구체적인 인명이나 재산 피해 상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해안경비대가 29일 지중해 해상에서 4,200명 이상의 난민을 구조했습니다. 이날 구조작전에는 이탈리아 해군과 독일, 아일랜드 해군 함정 등이 참가했습니다. 이탈리아 해안경비대는 시신 17구도 수습했습니다. 이들의 사망 원인은 즉각 밝혀지지 않았지만 난민들은 구조될 때 탈진과 갈증, 폭력 등의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이탈리아 당국자들은 설명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북부 도시 알레포에서 공습을 가해 민간인 71명이 사망했다고 시리아 인권관측소가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정부군이 알레포의 알바브와 알샤르 지역에 통폭탄을 투하했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의 오늘 날씨입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에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7도로 어제보다 낮겠고,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2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잠시 후 뉴스 듣기 세상 보기와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알기 쉽고 자세하게 해설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이례적으로 중국을 동시에 방문해서 중국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 기조에 중국 그리고 러시아는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이번 주 서울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6자회담 대표들이 회담을 가졌습니다.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열린 국제인권행사에 장애인 탈북자가 참석해 북한의 인권 참상을 고발했습니다. 북한 외교관이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코뿔소 뿔을 불법으로 매매하다 적발됐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이 남중국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인공섬과 군사시설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 중인 인공섬에 무기를 반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군사력을 강화하고 활동 영역을 넓히는 내용의 새 국방백서를 발표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 부회장 등 고위 간부들이 부패 혐의로 전격 체포됐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국제축구연맹 FIFA 고위 관리들을 부패 혐의로 전격 기소한 데 대해 러시아가 반발했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입니다. VOA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는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자, 한반도 전망대 오늘 순서는 북핵 6자회담 관련 소식으로 시작할 텐데요. 자, 먼저 이번 주 서울에서 열린 미한일 3국 6자회담 대표들의 회동 결과부터 정리해 주시지요.
네,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황준국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그리고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 등 미한일 세 나라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지난 27일 서울에서 회담을 한 뒤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회담 결과에 대해 밝혔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이 자리에서 북한은 사실상 자신들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는데 미한일 세 나라가 협조하는 것 말고는 어떤 선택권도 준 게 없다고 말했는데요. 성김 특별대표의 이 같은 표현은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함으로써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는 것 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는 현실과 북한 당국의 태도에 대한 답답함이 묻어납니다. 이에 따라 세 나라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 이런 입장을 정리한 것은 북한 내부 정세의 불확실성과 핵능력 고도화 움직임이 최근 들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황 본부장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방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으며 보다 강력한 압박과 적극적인 대화 유도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서울 회담을 마친 뒤 성김 특별대표와 황준국 본부장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의 북핵 담당 최고 책임자가 동시에 베이징을 찾는 거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 배경은 네. 뭡니까?
네, 그동안 중국은 미국과 한국의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을 중국으로 불러서 함께 협의를 할 경우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될 것을 우려해 이를 꺼려왔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동반 중국 방문은 중국이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상황 변화에 따른 중국 측의 인식이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베이징 협의는 양자회동을 연이어 갖는 방식으로 진행돼 사실상 3자 협의의 성격을 띄웠다는 게 한국 외교가의 분석입니다.
네, 그러면 관심은 중국 측의 입장이 어떨지에 쏠리는데요. 이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네,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은 지난 28일 베이징에서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회담을 하고 6자회담 재개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북한 문제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회담이 끝난 뒤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중국과도 현재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과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중 양국은 조급해할 필요는 없지만 시급성을 갖고서 북한을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시켜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또 이 자리에서는 특히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방안과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둔화시키기 위한 제재의 이행, 또 대화 복귀 유도, 그리고 억지와 압박 대화라는 세 개의 축에서 중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국 측의 그 같은 주문은 이 중국이 종전의 입장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는데요. 네. 중국 측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중국 측은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한국의 입장에 대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나름대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6자회담 당사국들이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하고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해야 할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중국 측의 입장을 정리한다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강력히 반대하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이 주장하는 안보 우려를 고려해야 하고 특히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자극하는 대규모 군사훈련 등을 자제해야 한다는 양비론에 가까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번 한중 접촉에서 중국 측의 기본적인 태도가 바뀌었다고 할 만한 건 없으며 큰 틀에서 중국의 입장이 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일본도 그런데 중국 측 6자 수석과 만났습니다. 네. 여기에서 중국 측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황준국 본부장과 같은 날 중국을 방문한 미국의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우다웨이 대표와 만나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 25일에는 일본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하라 주니치 일본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방중을 했지만 중국 측의 반응은 한국 측에 전달한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한일, 일본 이 세 나라의 6자회담 재개 방안에 대한 러시아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의 북핵 6자회담 차석 대표인 로구비노프 특임 대사는 러시아 러시아 노보스티 통신과의 지난 28일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육자회담 모든 당사국들과의 대화가 지속되기를 원하며 북한을 포함한 모든 참여국들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구피노프 대사의 이 같은 발언에는 미한일 3국이 협조해 북한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상황을 러시아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의 핵무장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압박이나 추가 제재보다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주장해 왔었습니다.
네, 6자회담 재개 방안에 포함한 북핵 문제 해결 노력과 각국의 반응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서 국제인권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006년 북한에 탈출한 장애인 탈북자가 북한의 인권 참상을 고발했습니다. 자, 먼저 이번 행사 어떤 행사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서 지난 25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국제인권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7번째인 이번 회의의 정식 명칭은 오슬로 자유포럼인데요. 세계 각국 정부 대표와 인권 문제 관련 인사들과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 2010년 탈북자 강철환 씨를 시작으로 2013년 박상학 씨, 그리고 지난해에는 박연미 씨와 이연서 씨 등 탈북자들이 북한의 인권 참상을 고발해 왔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실상을 고발한 이 장애인 탈북자 누군가요?
네, 올해 33살인 지성호 씨였는데요. 지 씨는 14살이던 지난 1996년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달리는 기차에서 석탄을 훔치다가 기차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한쪽 팔과 다리를 잃었습니다. 지 씨는 당시 병원으로 실려가 수혈이나 진통제도 없이 다리와 팔을 잘라내야 했던 끔찍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고 이후 동생들이 구해온 음식으로 연명을 하던 지 씨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에 갔다 오다가 공안에 붙잡혀서 구타 등 모진 고문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 씨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동기는 뭐였습니까?
네, 지 씨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더 가혹하게 다룬 북한 당국의 환멸을 느껴 탈북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지 씨는 목발 하나에 의지해 중국과 라오스, 미얀마를 거쳐서 태국에 이르는 만 킬로미터의 대장정에 나섰는데 그 과정에서 고통이 너무 심해 차라리 죽고 싶을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나 한탄스러웠다며 다시는 다른 사람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탈북한 지 씨, 요즘은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2006년 11월 한국 서울에 도착한 지 씨는 2010년 북한 인권 청년단체인 나우를 결성해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우는 지난 4년 동안 북한의 어린이와 장애인, 여성 등 100명 이상을 구출했다고 지 씨는 밝혔습니다. 지 씨는 앞으로도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돕는다면 북한에도 자유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 씨는 강조했습니다.
때마침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못지않게 인권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또 이를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주시죠.
네, 미국은 북한의 인권 개선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니엘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지난 27일 미국 뉴욕의 재미 한국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지난해부터 가속화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과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 상황을 참혹하다고 표현하면서 이 문제를 조명하고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동반국들과 협력해온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지난해 2월에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는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유린의 적나라한 실상이 그대로 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러셀 차관보는 또 유엔 차원의 북한 인권 문제 개선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자, 북한 당국도 유엔의 문제 제기에는 부담을 느낄 거란 지적이었죠.
그렇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을 주제로 고위급 다자 행사가 처음 열리고 북한에 대해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강력한 결의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유엔에서의 이런 상황을 불편해하고 있으며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유화 공세에 나서서 지난해에는 15년 만에 외무상을 유엔 총회에 파견할 필요성을 느낀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은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북한에는 인권 유린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었는데요. 러셀 차관보는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러셀 차관보는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그 목적을 위해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서울에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지지하며 현재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노르웨이에서 열린 국제 인권 행사에서 탈북자의 증언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최근 입장 정리해 봤습니다. 자, 다음은 범죄를 저질러서 국제 망신을 자초하고 있는 북한 외교관들의 행태에 관한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동남부에 있는 모잠비크에서 북한 외교관이 이 코뿔소의 뿔을 불법으로 매매하다 적발됐습니다. 자, 사건 경위가 어떻게 된 거죠?
지난 3일이었습니다. 모잠비크의 수도 마푸토에서 멸종 위기종인 코뿔소의 뿔을 사려다가 현장에서 검거된 북한인 2명 가운데 1명이 외교관으로 파악됐습니다. 용의자들은 지난 3일 마푸토시 중부에 있는 마오쩌뚱과 거기에 목곽시장 인근에서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당시 모잠비크인 2명으로부터 코뿔소 뿔 4.6kg을 구입해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으며 차량에서는 미화 $99,300와 남아공 화폐 2,400랜드가 나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재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당시 체포된 북한인들이 남아공 주재 북한 대사관의 박철준 참사와 현지 북한 태권도 사범인 김종수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북한 외교관들이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연유로 코뿔소 뿔 밀매에 나서게 된 걸까요?
네, 남아공 주재 한국 대사관 측은 북한 외교관들이 인접한 모잠비크 주재 북한 보건 대표부의 도움을 받아서 수시로 코뿔소 뿔 밀매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관들의 차량은 국경을 통과할 때 검색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잠비크에서 확보해 남아공으로 넘긴 코뿔소 뿔은 외교 행랑을 통해 중국으로 보내지며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 관계자가 이를 암시장에서 약재용으로 판매해 큰 돈을 벌고 있다고 한국 대사관은 설명했습니다.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의 북한 외교관들은 공관 운영비와 본국에 보낼 상납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코뿔소는 그런데 국제적으로 보호를 받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코뿔소는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이 돼서 각국의 보호를 받고 있고 코뿔소 뿔은 상업적인 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뿔소 뿔은 베트남과 중국 등 아시아의 암시장에서 금보다 비싼 1kg에 6만 달러 정도에 밀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코뿔소 뿔이 암 등 질병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 외에도 북한 외교관들의 외화벌이를 위한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자, 그런 사례들이 더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사례들만 보더라도 지난달에는 파키스탄 주재 북한 외교관 부부가 파키스탄 최대의 도시인 카라치의 길거리에서 허가 없이 술을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북한 무역참사부 소속 정모 서기관과 부인은 카라치의 대규모 주택단지에서 현지인들에게 위스키를 팔다가 적발됐지만 당국의 조사를 받은 뒤 외교관들의 면책 특권에 따라 기소되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방글라데시에 주재하는 북한 외교관이 금 27kg을 밀바리 판에다가 적발이 돼서 추방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일본에서는 조 총리원이 송이버섯을 밀수하는데 북한 노동당이 개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파장이 네. 클 것 같죠?
그렇습니다. 북한산 송이버섯 불법 수입 사건을 수사 중인 일본 경찰이 일본에 있는 친북단체인 제1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이죠. 조총련과 북한 노동당 39호실 사이에서 오간 거래 문서를 확보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26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수사 관계자들을 인용해 허정만 조총련 의장의 차남인 허정도 씨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같은 문서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노동당 39호실이 북한 최고 지도자의 비자금 창구로 알려져 있는 만큼 북한 당국이 송이버섯 불법 수입에 직접 연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일본 산케이신문도 북한 송이버섯의 불법 수입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지요.
네, 일본 산케이신문도 지난 14일 공안 관계자를 인용해 조총련이 북한 송이버섯 판매 수익의 절반을 북한에 보내는 대가로 송이버섯 관련 이권을 독점하는 밀약을 맺었고 노동당 39호실과 허정도 씨 그리고 조선 특산물 판매가 실무를 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의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실시되기 전부터 이 같은 거래가 진행됐으며 제재가 실시된 이후에는 북한산 송이버섯을 중국산으로 속여 일본에 들여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교역을 전면 금지한 뒤 이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최고 지도자의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노동당 39호실이 조총련과 함께 일본의 송이버섯을 밀수하는 데 연루돼 일본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까지 오늘의 한반도 전망대에서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느새 6월이네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될 텐데 벚꽃의 추억과 함께 봄과는 작별하고 새로운 계절 여름을 맞아보시죠. 버스커버스커가 부릅니다. 벚꽃 엔딩.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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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모래 어떤가요 오예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손잡아요 이거
노래 어떤가요? 어예 oh yeah.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겹쳐 혹도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 둘이 걸어요 oh yeah.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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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From North Korea with his quest for nuclear weapons and the means to deliver them intercontinentally to China's preposterous claims to and land reclamation activities in the South China Sea.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미군 태평양 사령부의 해리 해리슨 신임 사령관입니다. 해리슨 사령관은 지난 27일 하와이에서 취임식을 갖고 사령부 소속 35만 명 장병과 직원들을 이끌게 됐습니다. 해리슨 사령관은 올해 59살로 미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미 해군 부사관이었던 아버지는 6.25 한국전쟁에도 참전했는데 전쟁이 끝난 뒤 일본에 주둔하던 중 해리슨 사령관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해리슨 사령관은 이후 미국 남부에서 자라면서 군인의 꿈을 키웠고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를 따라 해군이 됐습니다. 장교로 임관한 뒤에도 미국의 명문 하버드와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고 주일 미군 사령관과 태평양 함대 사령관 등 미 해군의 아시아 담당 요직을 두루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태평양 사령관으로 취임하면서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해군에서 가장 높은 지위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사령관 취임식 축사를 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해리슨 사령관이 앞서 태평양 함대 사령관으로서 함대가 최고의 능력을 갖추고 최상의 대응 태세를 유지하도록 했다며 태평양 사령관이라는 더욱 중요한 임무도 성공적으로 수행할 거란 기대를 밝혔습니다. 해리슨 사령관은 취임사에서 사령부가 직면한 과제들을 나열하면서 북한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면서 아태 지역에서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 지도자의 예측하기 힘든 행동도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리슨 사령관은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해리 해리슨 신임 미 태평양 사령관이었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시아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가 중국과 미국의 대립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관련 발언을 했네요.
네, 카터 장관이 지난 27일에 하와이에서 열린 이 미군 태평양 사령관 이취임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카터 장관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건설과 영유권 주장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고요. 카터 장관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군비 확장에 반대한다면서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조치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 구조에 대한 국제적 기준, 또 오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이 인식 이런 것들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얼마 전이었죠. 중국이 건설 중인 인공섬 주변을 정찰 중이던 이 미 해군 정찰기에 중국 해군이 경고를 보내면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하는 곳은 이 남중국해의 암초들로 이루어진 스프레틀리 군도라는 곳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난사군도 이렇게 부르죠.
예.
이곳은 이제 중국과 주변 국가들 사이의 영유권 분쟁 지역이고요. 그런데 중국이 지난 2년간 이곳에 인공섬을 조성하고 활주로, 부두, 뭐 유류저장고, 막사 이렇게 보기에 군사시설로 보이는 건물들을 건설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조성한 인공섬의 면적이 축구장 1,100개가 넘는 넓은 규모고요.
네.
하지만 뭐 중국은 자기들의 땅에다 이런 시설을 짓는 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주변국들은 당연히 위협을 느끼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중국의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도 이 해당 해역과 상공에서 자유로운 항해, 또 비행을 위해서 군함과 군용기를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미 해군의 최신 정찰기가 공개적으로 정찰 비행을 했고 중국군이 이제 이 정찰기에게 강한 라디오 경고를 보내면서 긴장이 고조됐었죠.
네, 그럼 카터 장관이 미군의 정찰 활동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 정찰 활동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는데요. 또 중국의 조치로 다른 지역 내 국가들이 단결하고 있고 이 아태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졌다. 특히 이제 미국은 이런 개입 요구에 맞춰 나갈 것이다. 또 아태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 전략의 위상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카터 장관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어조로 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자, 중국은 어떤 반응입니까?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카터 장관의 이 발언, 특히 이제 인공섬 건설,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는 이런 카터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미국이 다른 나라가 중국섬을 불법 점거해서 건설 활동을 할 때는 아무 말이 없더니 중국이 자국의 주권 범위에서 건설 활동을 할 때는 왜 참견을 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건 당연히 이제 철저히 중국 관점의 말인데 이 다른 나라가 중국섬에 뭘 짓는다 이 말은 이 동중국해에서 일본이 이제 한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당연히 이제 남중국해는 자국 영해라는 입장이니까 미국이 참견하면 안 된다는 건데 하지만 뭐 다른 나라들은 전혀 반대 입장이죠. 중국의 이런 이 영유권 주장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요.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동남아 국가들대로 나름의 그 고유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미국이 도발적인 언행을 중단하라 이런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이 남중국해 건설 중인 인공섬에 처음으로 무기를 반입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무기를 반입했다는 소식은 처음이었죠.
예.
익명의 미군 관계자가 미국 언론들에 밝힌 내용인데요. 이 중국이 이제 남중국해 스플래틀리 군도에 짓고 있는 인공섬 중에 한 곳에서 이동식 대포 두 기가 정찰 결과 확인됐다는 건데 미군이 이 대포가 반입된 것을 확인한 건 최소한 몇 주 전이고요. 한편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정보 사안이라면서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미군이 해당 상공에서 정찰 비행을 하고 중국군이 정찰기에 경고를 했었는데 대포까지 배치했다면 긴장이 훨씬 고조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내용을 밝힌 익명의 미군 관계자는요. 실제 미군의 이 정찰 활동이나 다른 현재는 미군의 항해, 비행 활동에 위협은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미군 관계자는 중국이 설치한 무기가 이 자주포 형태의 무기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 자주포는 이제 전차랑 비슷하게 생겼고 캐터필러가 있어서 기동이 가능하죠. 대신에 이제 포가 훨씬 크고 이 장갑이 얇기 때문에 전차보다는 이제 대포에 가까운 그런 무기인데
예.
이 무기의 이제 규모로 봤을 때는 미국 선박이나 항공기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이번 주에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의회 발언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자위대가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고요.
예, 이것도 상당히 주목되는 발언이고 또 미중 또 중일 간의 이제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이번 주에 중의원에 출석해서 자위대의 활동 범위에 관한 질문을 의원들로부터 받았는데 이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요. 남중국해에서 어떤 국가가 매립 활동을 하고 있다. 안보 위험 가능성이 있으면 새로운 안보법제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답했는데 이 단반법이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예.
다행히 이제 어떤 국가가 매립을 한다는 건 중국의 인공섬 건설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새로운 안보법제를 적용하겠다는 건 일본이 최근에 이제 무더기로 통과시킨 안보법에 자위대의 활동을 확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이 자위대가 이 남중국해 이 영유권 분쟁 해역에 개입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발언이 되는 것이죠.
네. 일본이 얼마 전에 자위대 활동을 크게 확대하는 법안을 의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달 중순이었는데요. 일본 내각회의에서 안보 관련 법안을 의결을 했는데 이제 자위대의 활동 여객이 그동안에는 이제 일본 주변이었다면 거의 전 세계로 확대를 했고 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는 조건도 훨씬 완화시켜서 이제 자위대의 활동 범위나 영역이 이제 넓어진 것이죠. 특히 이제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이 앞서 우리가 잠시 얘기했지만은 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 자위대가 미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작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중국 관련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군사력을 강화하고 활동 영역을 넓히는 내용의 이 새 국방백서를 발표했죠.
중국 국방부가 이번 주에 새 국방백서를 발표했는데요. 중국은 이제 2년에 한 번씩 국방백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는 여러 가지 주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전략 목표의 변화가 이제 주목이 되는 것이죠.
네.
이 국방 전략의 목표를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하고 또 이에 맞게 육해공 군사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동안의 군사력 강화를 계속 천명해왔는데 이제 이번 백서를 통해서 더욱 적극적인 기조로의 국방 전략 전환을 이제 공식화했다는 해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국방 전략 목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백서에 따르면은요, 중국 인민해방군의 목표가 기존의 국토 방어에서 더욱 적극적인 방어와 공격의 개념으로 확대를 하고요. 이 방어 지역도 국토 주변에서 먼 지역까지 넓히고 있습니다.
네.
방어에서 공격과 방어를 겸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건 그만큼 여러 가지 딸린 무기 체계까지 큰 변화를 이제 예고할 수 있는 그런 이 부분인데요.
네.
이에 따라서 해군의 경우에 이제 근해 가까운 바다 방어에서 근해와 원해 이제 먼 바다까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점차 전환해 가고 특히 이제 이 공해에서 전략적 통로 확보 해상 안전 수호를 강조하고 있는데 중국 해군이 사실 이미 먼 바다에서의 군사 훈련 활동을 이제 넓혀 왔고요. 특히 이제 저희도 전해 드렸었지만 얼마 전 지중해에서 러시아 해군과 연합 군사 훈련을 갖고 지중해에서 처음으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었죠.
네. 자, 그렇다면 공군과 육군은 어떻습니까?
이 공군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토 방어형에서 공격과 방어를 겸비한 형태로 전환하기로 했고요. 육군의 경우도 적극적인 방어의 개념으로 중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여기에 핵전력, 우주항공전력, 사이버전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국방백서에 들어있고요. 중국 국방부는 이제 백서에서 먼저 다른 나라를 중국이 공격하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중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외부의 도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근해에서 원해로 방어 개념을 확대하면 남중국해에서 미국과의 갈등 더욱 커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소지가 분명히 있는데요. 이번 국방백서에서는 이 남중국해 등 안보 위협이 제기되는 지역에서 해양 순찰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늘릴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 군비 확대를 중단하라는 이 미군의 요구와 대치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번에 국방백서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에서 이 국방부 중국 국방부 대변인도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최근에 남중국해에서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된 게 이 미국의 감시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근접 감시죠. 정책을 활용한.
예.
또 중국이 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건설하고 있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의 일반 건설과 다름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주변국들의 주장도 다르지 않습니까?
매우 불안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죠.
예.
중국이 이런 이제 남중국해 특히 이 움직임을 바탕으로 해서 영유권 주장 또 군사태세를 강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스플래틀리 군도와 가장 가까우면서 위협을 느끼는 게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의 경우에 이제 자국의 앞마당에 중국군이 활주로 여러 개를 건설하고 있고 만약 전투기를 배치한다면 자국 전역이 이 중국의 작전 범위에 들게 되며
네.
또 이는 예기치 않은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이번 국방백서에서 또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도 중국의 구체적인 안보 위협 중 하나다 이렇게 거론하고 있다고요.
네, 그 부분도 이제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중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을 적시하고 있는데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일본의 군사력 강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불안한 정세, 또 중국의 영토와 영해에 대한 주변국의 도발, 뭐 영유권 분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또 테러리즘, 극단주의 이런 것들을 중국의 직면한 안보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네, 이번 주 세계 축구계를 발칵 뒤집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고위 간부 여러 명이 부패 혐의로 전격 체포됐죠.
그렇습니다. 뭐 저도 이 뉴스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네.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스위스 취리에서 피파 고위 간부 7명이 체포됐는데 뭐 부회장까지 포함된 그런 최고위 간부들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 스위스에서 이루어진 체포는 미국 법무부가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스위스 당국은 이들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미국 법무부는 이들을 포함해서 피파 고위 간부 14명을 이제 부패 혐의로 기소했다고 이날 발표를 했죠.
네.
또 기소된 인사 중에는 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프리 웹 현 피파 부회장, 또 에우헤니오 피게레로 부회장 등이 포함돼 있어서 뭐 앞으로 이미도 파장이 크고 앞으로도 상당히 파장이 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피파 회장도 포함이 됐습니까?
제프 블라터 회장이죠, 현재.
예. 네,
블라터 회장은 이번에 법무부가 기소한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소된 인사들이 대부분 이 블라터 회장 진영에 속한 것으로 분류된 인사들이고 또
네.
이 스위스 정부도 별도의 지금 부패 혐의를 조사 중이어서 앞으로 블라터 회장이 기소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고요. 특히 이 로레타 린치 미국 법무부 장관도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더 많은 인사가 기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피파는 국제 축구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이번 체포 소식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입니까?
미국 법무부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파 고위 간부 14명을 모두 47건의 부패 혐의로 기소를 하고 있는데 이 공갈과 금융 사기, 돈 세탁 이런 이제 금융 범죄들이죠.
예.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뭐냐? 이들이 이제 월드컵 개최지 선정, 또 뭐 피파가 주관하는 여러 대회의 판촉권 후원권, 뭐 중계권 이런 것들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이 스포츠 업체 대표나 각국으로부터 총 1억 5천만 달러 규모 어마어마하죠.
그렇네요.
이런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런 뇌물을 받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 공갈, 금융사기, 돈세탁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네, 혐의가 사실이라면 뭐 정말 심각하네요.
특히 이제 미국 법무부는요 이번에 기소된 인사 중에 4명은 수사 과정에서 이미 혐의를 인정했고 다른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이제 과정에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이제 지금 보이고 있죠. 물론
네.
마지막 판결까지 봐야 되겠지만요. 특히 이제 로레타 린치 법무부 장관은요 이번 이 기소권과 관련해서 피파 집행부에 부패가 만연해 있고 또 조직적으로 자행됐다고 밝히고 있고요. 이들이 20년 넘게 24년입니다.
네.
자신들의 직위 국제사회의 신뢰를 악용해서 뇌물과 뒷돈으로 사리사욕을 채웠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이제 미국 법무부가 기소하기까지 그 수사는 미국 연방 수사국이죠. FBI가 맡았는데
네.
FBI 국장도 이 피파에서는 불법적인 거래 또 뇌물이 사업의 오랜 관행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사실 이 피파가 비단 축구뿐만이 아니죠. 뭐 월드컵이 올림픽에 대등할 만큼 큰 그 스포츠의 잔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제 올림픽 기구 IOC와 함께 사실 이 피파가 양대 가장 막강한 이제 체육계의 기구들인데 이번에 이런 큰 사건이 터지면서 과연 부패 수사의 파장이 얼마나 체육계로 확산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잠시 말씀하셨지만 스위스 당국도 피파를 겨냥해서 별도의 부패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호텔에서 체포한 건 미국 법무부의 기소에 따른 그 미국 법무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요.
네.
스위스 정부도 아직 정식으로 기소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별도의 부패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 2018년 월드컵, 2022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벌어진 부패 행위 또 돈 세탁 등의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일부 인사들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고요. 2018년 월드컵 개최지는 이제 러시아, 2022년은 카타르로 지금 선정돼 있는 상태죠.
네.
스위스 당국은요 이미 취리에 있는 피파 본부에서 관련 자료 문서를 압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피파는 어떤 입장입니까?
이번 사건으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미국과 스위스 당국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파가 사실은 지난해에 이미 월드컵 개최지 선정 관련 부패 의혹이 뭐 여기저기서 많이 제기가 됐었죠. 그러면서 이 자체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조사를 벌인 바 있는데 당시 윤리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제한적이다. 또 월드컵 개최지 선정 관련해서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처벌은 없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 당국이 조사 결과 심각한 부패 혐의를 발견하고 최고위 관리 여러 명을 전격 기소한 것이죠.
네, 자, 2018년 개최지라고 말씀하셨죠. 이 러시아, 이 미국의 조치를 비난했더라고요.
네, 사실 뭐 이제 전 세계 축구팬, 축구인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자정에 실패한 피파를 정조준한 미국 법무부의 조치를 반기는 목소리가 사실 더 많습니다.
네.
하지만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모두 미국의 조치를 비난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미국 법무부가 이 현 제프 블러터 피파 회장의 연임을 막기 위해서 기소한 것이다. 또 자국의 사법권을 국제사회로 확대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라브로프 외무장관도 이번 조치는 미국 법을 불법적으로 여기에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난에 대해서 그럼 미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피파 고위 관리들이 여러 가지 뭐 공갈, 돈 세탁 이런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질렀고 특히 이제 미국의 금융기관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미국 법무부가 이들을 기소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앞서
예.
잠시 말씀드렸지만 14명 중에 4명은 이미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자,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오늘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2년 5월 31일 오늘 독일 나치의 전범 칼 아돌프 아이히만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을 학살한 죄였습니다.
He was together with others during the period 1939 to 1945 caused the killing of millions of Jews.
독일 나치의 친위대 장교였던 아이히만은 독재자 히틀러의 신복으로 유대인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하자 히틀러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러자 아이히만은 가족과 함께 아르헨티나로 피신합니다. 이후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에 은신해 있는 것을 파악한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아이히만을 체포해 이스라엘로 압송하게 됩니다. 결국 아이히마는 유대인 학살죄로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어 1962년 오늘 아이히마는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1974년 5월 31일 오늘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유엔의 중재 아래 휴전협정에 조인합니다. 이 휴전협정은 두 나라 모두 군대를 철수하고 모든 작전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8개월 전 시작된 제4차 중동전쟁이 마침내 그막을 내리게 됩니다. 한 해 전 이집트와 시리아는 제3차 중동전쟁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 즉각 반격에 나서자 아랍국가는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에 대해서는 석유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자 유엔이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이후 1973년 12월 유엔과 미국, 소련의 중재 아래 이집트와 요르단, 이스라엘의 외무장관이 모여 제4차 중동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의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1974년 1월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휴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1974년 오늘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마침내 휴전협정에 서명하게 됩니다. 이 협정으로 시리아는 제3차 중동전쟁에서 빼앗겼던 골란고원의 일부를 되찾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By all the powers vested in me, I claim this island and name it San Salvador.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초대 대통령으로 왜 조지 워싱턴을 뽑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God bless George Washingto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1929년 미국 주식 시장이 붕괴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콜럼버스의 신대륙 탐험부터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의 등장까지 미국 역사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는 미국 역사상 중요한 사건과 인물을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다양한 미국 역사의 세계로 안내해드리는 영화로 듣는 미국사. 매주 화요일 저녁과 수요일 새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에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메시지를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나 전화하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사랑의 추억 연가와 English with You, 경제가 보인다가 방송됩니다.